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번 한 주간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이제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 칸타타를 볼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제는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또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이 영화로 만들어지니까 평상시 이곳에 모시기 힘든 분들 교회라 그러면 손을 절레절레 젖던 분들도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또 이곳에 와서 또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없고 어떤 자매 친구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대요. 영화를 보고 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예수가 아니고 요셉인 줄 알았다 하면서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보긴 봤는데 어제 저녁에도 총장님 한 분이 오셨는데 많은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그래서 마음에 정리가 되는데 기독교는 혼란스럽다면서 마음의 정리가 잘 안 된대요. 그동안 기독교에 대해서는 혼돈 속에 있었는데 이야 저 영화 속에 어떻게 목사님이 저기서 나오시지요? 저런 기획을 어떻게 하셨지요?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면 소리가 안 들릴 텐데 그래도 잘 들으셨더라고요. 너무 쉽게 내 마음에 아 기독교가 이거구나.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이 탄생한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요즘 그 대전의 엑스포 그쪽에 신세계가 생겼다 하대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가본 사람이 하는 말이 말 그대로 신세계가 펼쳐져 있다 하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영화 초청을 했지만 오시지 못한 분들 후원도 하시고 또 그동안 마음으로 성원해 주신 분들 이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또 초청을 해서 이 영화를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신세계 안에 있는 메가박스 영화관에서 26일 날 4회 상영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들 형제 자매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신세계 가보신 분 있습니까? 했더니 그 자리 한 30명 모였나요? 두 사람 손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세계라고는 하는데 신세계가 안 알려져가지고 가본 적이 없어서 말만 듣고 아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이제 그러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번에 이 크리스마스 칸타타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또 깨닫게 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들 교회에서 10회 공연을 하는데 10회 공연 다 보시라고 그랬는데 다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지금 열심히 보고 있어요. 어제 오후에는 한 목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목사님은 두 번을 보신 거예요. 이제 사모님은 처음 오셨죠. 보통 영화는 한 번 보면 너무 감동적이다 그러면 한 번 더 보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두 번을 봤으니까 세 번 볼 거 있겠나. 절 보고 영화를 보느냐고 묻는 거예요. 당연히 봐야죠. 세 번째는 안 봐도 안 되느냐고 이제 묻는 거죠. 그래도 보셔야죠. 영화를 보고 났는데 야, 세 번째 보고 나니까 더 좋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번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좋네 그러시겠지요. 오늘 오후에 또 오신대요. 그래서 아버님 이 영화를 보시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보기에 아까운 영화죠. For unto us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에 담았는데 보면서 자꾸 그 전에 젖어들지 않았던 부분이 자꾸 젖어드는 거예요. 영화가 마음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의 특징은 뭐냐면 전개되는 내용 속에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슬픔을 겪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막 끌려가는 사람의 모양 목동들의 그 무시당하고 살아가는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그런 무시를 그대로 목동이잖아 우리는 목동이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 무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 낮은 마음의 세계도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되면서 마구간에 나신 예수님
그 냄새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마구간 차가운 마을 구유에 나신 예수님과 만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고통 속에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고통이 끝나고 소망이 찾아오게 되고 그들 마음에 기쁨이 그리고 행복이 그 마음에 소망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영화를 보면 막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기 위한 효과를 막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잔잔하면서도 아주 평범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를 표현해놨기 때문에 마음이 그대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 한참 가다 보니까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속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서 저번 주 월요일, 저번 주 월요일입니까? 이제 올림픽 홀에서 시작된 크리스마스 칸타타 영화 상영. 첫 시간에 한 분이 그곳에 들어올 때 죄인으로 왔다가 돌아갈 때 이제 의인이 돼서 돌아갑니다. 영화를 보면서 영화 상영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런 복음의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 목동 소년이 동생하고 막 그 대화 속에서 양똥 이야기가 계속 야! 양치기 똥 냄새 난다. 동생이 똥 냄새가 양똥 냄새 뭔지 정말 나에게서 냄새가 나? 무슨 냄새가 나는 거야? 양떼하고 같이 사니까 양똥 냄새 나는 거 당연한 거지. 이 아이는 다윗 이야기를 해도 아, 다윗도 양똥 냄새 났겠네요. 그거.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는데 양똥 냄새 나는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났네. 냄새가 나면 어때? 우리를 위해서 나셨는걸. 그러면서 동생을 끌어안고 눈물이 한 방울 쪼르르 흘러내려서 맺혀있는 그 장면이 마음 찡한 거예요. 냄새가 나면 어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셨는걸. 그래서 마구간 같은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아셀 아저씨 마음에도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에도 찾아오셨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내 마음에 만난 예수님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렇게 감사한 이번 크리스마스 칸타타 영화 상영 10회 다 차지는 않아도 대전도 집회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평상시 교회에 집회 있다고 초청하면은 거들떠 보지도 않던 친구들, 이웃분들이 아, 영화 상영한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보고 어떤 부처님은 칸타타 읽기 직전에 소천을 하셨어요. 갑자기 아직 80이 안 되셨는데 좀 아쉬운데 병원에 입원한 지 3일 만에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가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고마운 거죠, 이분들 장례식을 마치고 15일 저녁 오후 공연 전에 온 가족이 찾아오셨더라. 그래서 인사도 나누고 복음을 이렇게 간단하게 전했는데 따님 되는 분이 좀 교회를 싫어한다 그러고 그래서 복음을 다시 전했는데 이분이 뭐라 하시느냐면 제가 오래전 강대성 목사님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칸타타 전에 야, 그 부친 때를 너무 잘 맞춰서 장례 치르고 정리하고 가족들이 와서 영화 보고 말씀도 듣고 이제 교회 나오겠다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투모로우 통해서 그 책을 읽고 마음의 글을 쭉 쓰셨는데 글을 정말 잘 쓰셨어요. 사람 사는 이야기였다.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였다. 그러면서 글을 이렇게 쓰셨는데 글이 전 너무 좋아가지고 편집장에게 보냈더니 박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투모로우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책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책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 하시고 며칠 안 돼가지고 이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보냈더니 더 좋아하더라고요. 연결되는 형제님이 그분 모시고 왔어요. 천주교를 다니신대요. 목사님이 영화 속에서 복음을 전해주시잖아요. 다시 연결해서 쭉 풀어드리니까 아, 나도 의인이라고 마음에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시의원이 한 분 오셨는데 천주교를 다니신데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천주교는 고해 성사를 하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든 기독교든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서 영화의 흐름을 보면 마지막 마구간에 나신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사람들이 이끌려와서 예수님과 만나면서 그들의 마음의 슬픔이 끝나고 고통이 끝나고 괴로움이 끝나고 죄악이 끝나고 절망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과 만나게 되면서 크리스마의 진정한 의미도 깨닫게 되고 이제 마음의 모든 죄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 10회 공연 하기를 너무 잘했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오후 저녁 남았는데 저희들이 장비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 소년이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하고 문을 막 두들기는데 딱딱딱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팡팡팡 하고 울리잖아요. 가슴이 울리죠 그때. 그 장비가 우퍼라는 장비인데 어제까지 영상 선교부 팀이 와가지고 그 장비로 다 방송을 해준 거예요. 그게 빠져나가면은 오늘 그 소리 가슴이 막 울리는 그 소리 못 들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장비를 대여해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집채만한 거 갖다 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가슴이 울리는 울림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장비는 15일 날 첫날 봤던 그 스크린 화면하고 그 뒤에 봤던 스크린 화면하고 좀 다른 건 느끼지 못하셨어요. 훨씬 밝고 환하고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급히 장비를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어제하고 똑같은 화질로 혹시 더 좋을지도 몰라요. 이 장비가 새 거라서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어제 저녁에 영화를 보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제 눈이 두 개잖아요. 예? 여러분도 눈이 두 개예요? 눈이 두 개인데 여러분 평생에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영화를 보기는 다시 없을 거예요. 극장에 가도 이만큼 큰 스크린은 없어요. 극장 스크린보다 우리 교회 스크린이 더 커요. 처음 오신 분이 이렇게 큰 스크린이 있었나 사진부터 찍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눈이 두 개인데 이 두 눈이 바라보고 있는데 이 큰 스크린의 장면이 그대로 한 장면으로 내 눈 속에 들어와서 비춰지고 있는 이게 갑자기 신기해졌어요. 눈이 하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야 되나? 제가 그 원리를 잘 몰라가지고 아는 분에게 물었더니 눈이 하나만 있어가지고 이걸 보면 모든 게 평면으로만 보인대요. 눈이 두 개가 있어서 볼 때 이게 입체로 비춰진다는 거죠. 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 두 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눈이 하나 있으면 이상할 것 같아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나? 가운데 붙어야 되나?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우리 눈 안에 비춰지는 이 렌즈, 카메라 렌즈와 같은데 이런 기능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시스템이 어디 안에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지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기 비디오 카메라 아니면 사진을 찍는 이 모든 카메라의 렌즈는 어디에서 착안된 줄 아세요? 사람 눈에 이 렌즈에서 착안이 된 거예요. 눈에 깜빡거리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주에 대해서 우주의 신비함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느끼고 경험하고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커져가고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됐을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주장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이죠. 한 자매님이, 이웃교회 자매님이 와서, 이 자매님은 생각이 끊임없이 그 마음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면서 조나타 밀스 대통령 구원받은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대통령께서 내가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5일 살겠나 싶더라. 모든 국민들이 내가 믿음이 좋은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지만 나도 죄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정하는 법이 있습니까? 재판장이 죄를 정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대통령에게, 각하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보시겠습니까? 아,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앞으로 의로워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의롭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들으면서 또 전하면서 우리 마음에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주님이 내 마음에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영화를 보고 나서, 야, 박 목사님이 저기서 유대인 옷만 입고 나오면 아무도 모르겠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시작이 그렇게 돼 있어.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어떠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어떻게 나셨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이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 마음에 원망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구나.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내 마음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닫게 되고, 나로 말미암았다고 생각을 하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나를 이제 학대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 속에 고립되고 갇혀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이, 내게 일어나지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냐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만 분명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형편이 어떠하든 내 마음에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람들,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 감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인간적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하고 내 인간의 옳은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역자에게 제가 어떤 일을 지시를 했는데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 아침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느냐 어제 일이. 아예 의논해서 내일 결정해가지고, 내일 의논해가지고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거 나에게 전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냐? 나는 좋은 결과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알아야 내가 일을 진행할 수 있는데, 목사님 제가 연락을 했는데 의논해서 내일 연락 주겠다고 합니다. 문자만 보내면 해결될 걸 왜 문자를 안 보내느냐? 아니, 만나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일을 지시하면서 설명을 했거든요. 절대로 결과가 나왔을 때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진행된 상황을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먼저 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확인했을 때야 이 이야기를 전달을 듣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충실한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충실한 사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내 이야기는 무시되고 자기 마음만 가지고 자기 생각만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 지시도 받지 않고 자기 생각 가지고 아, 이 일은 문자를 줘서 안 되지, 전화해서 안 되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드려야지. 전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일인데 문자로 하느냐 전화로 하느냐 직접 만나서 하느냐 그거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이 사실을 듣고 알고자 하는데 이분은 이 사람은 제 마음하고 제 뜻하고 제 계획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자기 마음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명이냐 사망이냐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따를 수 없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에 충실한 사람이고 자기 마음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 마음을 믿고 살아가고 자기 마음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나심은 사람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면 내 생각에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이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정원한 마리아 속에 잉태된 그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시는 분인데 무엇이 그 뜻을 거부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그 뜻을 거스르게 만듭니까? 무엇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짓밟아버리고 거역하게 만드느냐? 내가 의로운 자라는 것 때문에, 인간의 그 의로운 생각 하나 때문에, 인간의 그 옳다는 생각 하나가 하나님의 뜻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거역해버리고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옳다는 그 생각 하나가 무서운 거라는 거죠. 요셉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 이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가만히 끊고 헤어지면 그만이지 내가 이 여자, 내가 이 문제 들춰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 드러내면, 그러니까 요셉은 인간적인 사람, 우리 중에 인간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적인 면이 많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도 자기가 볼 때 옳으냐 그르냐가 더 중요하다. 목사님께서 부부관계 이야기를 가끔 하시죠. 남자들이 직장에서는 10원짜리 하나도 냉정하게 처리하면서 부부 사이 문제는 감정으로 처리를 하고 감정이 앞서서 결국 이혼하게 되고 가정 파탄이 이루어지게 되고 가정 파탄이 오면 결국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부부 사이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은 주인이 없다. 돈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때 건강 잃게 하고 사람 잃게 한다. 돈이 떠나가려고 할 때 붙잡지 마라. 붙잡으려고 하다 보면 건강도 잃게 되고 사람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께 찾아왔는데 많은 돈을 잃어버렸는데 목사님이 돈을 붙들려고 하다가 건강 잃어버리고 사람까지 잃어버린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어르신 사람도 잃지 않고 건강도 잃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문제는 냉정하게 하면서 부부관계, 자식 문제, 사람과의 문제는 감정이 앞서버리면 사실이 왜곡되는 것이고 감정이 앞서면 대화가 안 되는 것이고 감정이 없으면 정상적인 판단이 흐려져 버리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감정을 빼고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문제 하나하나를 짚어가 들어가 보면 풀어가다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를 생각을 해봐요. 7살 때 같아요. 옛날에는 실타래를 오일장에서 사오잖아요. 어머니가 저보고 손에다가 이렇게 끼고 있으래요. 모나미 볼펜 껍데기에다가 막 감고 있는 거예요. 팔이 아파가지고 엄마 팔 아프다. 무릎 위에 얹어놓고 이제 있는데 엄마 하는 게 너무 재밌고 나는 이렇게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점심 준비하러 부엌에 나가고 제가 어머니가 하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발에다가 두 발에다 끼워놓고 모나미 볼펜 껍데기에다 막 감기 시작했어요. 한참 감다 보니까 어떻게 엉켰는지 자꾸 땡겨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쭉 땡기니까 완전히 공이 된 거예요. 쭉 땡기니까 완전히 단단하게 뭉쳐져가지고 실이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내가 그걸 풀려고 그 작은 손으로 풀려고 아무리 해도 걸레를 만들어 놓지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농 뒤에다가 숨겨놔 버렸어요. 점심 먹고 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상 다 치우고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실 어딨냐 그러는데 그냥 저기 그리고 이제 농 뒤에 이제 던져놓은 그 실, 그 실타래 뭉쳐진 것을 끌어내시더니 어머니 손은, 옛날 어머니 손은 약손이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어머니 손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등이 가려울 때, 엄마나 등 가려워. 그러면 이렇게 손톱 세워서 끌고 필요가 없어요. 손으로 쓱 문대주면 그렇게 시원해요. 세상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쓱 문대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쑥. 왜 시원한지 아세요? 손바닥이 다 갱이가 쫙쫙 갈라져가지고 갱이가 져가지고 예? 딱딱하게 껍질들이 단단해져가지고 옥수수 꽝탱이라 그러니까 옥수수 그 예? 그거 말려놓으면 막 그거면 시원한 것처럼 어머니 손을 이렇게 싹 그거면 시원한데 요즘 손자들 그래 긁어주려 그러면 도망갔죠, 그죠? 제가 이제 어머니 곁에서 봤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는지 그 거친 손으로 싹싹 세상에 요만큼 버리고 다 풀어가지고 실굴에 다 이렇게 감는데 신기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영화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응어리진 마음들, 맺힌 마음들, 고통이, 슬픔이, 괴로움이 다 끝이 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 마음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풀어지고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끊어버리고 끝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했을 때 내 생각이 끝나야 돼요. 내 오름이 끝나야 돼요. 내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해요. 내가 의롭다, 내가 의로운 자라, 그 의로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로운 것이 버려져야 하고 인간의 옳은 그것이 버려져야 하고 인간의 마음이 비워져야 하는 것이고 내가 부인되어졌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이 연결되고 주님이 그 마음에 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비우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겸비케 하시는 겁니다. 난 마음이 높아 교만해 마음을 낮춰야 돼. 여러분 백날 노력하고 애를 써도 높아진 그 마음을 스스로 낮출 수는 없는 것이고 인간이 자기가 지은 죄를 스스로 자기가 씻을 수 없는 것이고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인간 자신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따라서 누구를 만나려고 왔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왔던 그들이 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왕궁으로 향했을까요? 그들이 왕궁으로 향하는 것은 별의 인도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별의 인도를 받으면 될 건데 계속해서 별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믿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왔구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가 어디에 나실까? 당연히 왕궁에 나시겠지.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따라간 겁니다. 자기 상식을 쫓아간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쫓아간 겁니다. 자기 경험을 믿고 따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 가게 됐는데 자기 생각을 따라간 결과는 나중에 베들레헴의 두 살 아래 산의 아이가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불행을 가져다 줬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곳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갔을 때 망하는 거다.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결과는 불행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오고 나니까 더 이상 별의 인도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왕궁에 가면 되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살면서 나를 믿을 수 없어서 내가 거짓된 인간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따라 살아온 결과 실패요 불행이었는데 망한 사람이었는데 내 인생 내 생각을 따라 나로 말미암아 사는 삶 결과는 망했어 실패했어 저주야 그 마음에 정확하게 선이 그은 사람 나로 살아가는 그 길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왔지만 왕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처음에는 별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을 받고 신앙을 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자기 생각이 끝이 난 적이 없고 자기에게서 돌아선 적이 없고 자기 자신이 부인된 적이 없으니까 그 마음의 생각의 세계가 딱 도사리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이 뛰쳐나와서 그 생각에 반응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왕궁에 가서 서기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신다는 사실을 알고 왕궁에서 나왔는데 별은 그들을 다시 인도해 가잖아요.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나신 곳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예수님과 마음이 연결되기까지 자기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의 인도함이 없이는 결코 거기에 다다를 수 없단 말이에요.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글쎄 말이야 우리가 메시아는 왕궁에 나시는 줄 알고 왕궁으로 갔었잖아. 누가 마구간에 나실 걸 생각이라도 했겠어? 그 표현을 하잖아요. 누가 마구간에 나실 거라고 생각이라도 했겠어? 하나같이 그들 마음이 돌이켜지고 있더라. 이 거지 같은 놈 그러면서 요셉을 갖다가 패대기를 쳤던 그 주인도 마음을 돌이키더만 그랬지요. 아니 요 왜 이렇게 우리 마구간에 사람들이 많아요. 요 메시아가 나셨어요. 엉뚱한 동방박사 붙잡고 메시아인 줄 알고 그랬는데 아니요 저기 아기요. 쳐다보니까 자기가 무시했던 그 사람이거든. 저를 용서하시오. 내가 몰랐어. 하늘을 시켜가지고 빨리 방을 준비하지 않고 뭐 하느냐. 방이 없잖아요. 다 찾잖아요. 야, 내 방이라도 빼야지. 그렇지, 내 방이라도 빼야지. 마음이 돌이켜졌을 때 비로소 자신이 부인되어졌을 때 그 생각의 길이 끝이 났을 때 그 마음의 방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별의 인도를 따랐을 때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에 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 자였으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이끌어 주었을 때 그는 자신의 그 의로운 생각이 주님의 뜻을 거스릴 뻔했지만 그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성령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탄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이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기도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세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세계입니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인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를 잘해서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나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 다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했다면 우리는 영에 속한 자들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고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지라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 각오나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 어디 두었느냐? 예, 저기 돌무덤에요. 돌 옮겨놔라.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안 돼요. 38년 된 병자도 38년 동안 여기 누워서 내가 걸어보려고 했어요. 벗어나보려고 했어요. 안 돼요. 난 안 돼요. 안 된다는 생각이 딱 고정돼 있는데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 생각이 고정이 딱 돼 있는데 신기한 건 일어나 내 자리 두고 걸어가라 하셨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말씀대로 38년의 명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셨을 때 마르다가 죽으니 나흘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니까요. 그 생각을 딱 내려놓고 아멘, 이제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성경 속에 죄악 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이제 가늠중에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에서 벗어나게 됐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내가 또 죄를 범치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 마음의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도움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형제자매들 삶 속에 만나는 문제는 다 형편은 다르지만 그 어떤 절망적인 형편에서도 그 어떤 추하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서도 예수님 한 분이면 능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한 분이면 능히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 놓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나를 믿는 데서 돌이켜서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바라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동안 그 주님으로 말미암을 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신 주님, 마음과 같이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내 마음에도 찾아오신 주님, 이제 그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나 같은 인간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기를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생각할 때 너무 소망스럽고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오후 또 저녁 남은 칸타타 또 영화상의 시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올 겨울 마무리를 예수님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새해도 예수님으로 시작하게 하시면서 복되고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